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군답서 네, 120문, 121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주기도문의 선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문과 121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데요. 제가 문이 있고 답이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길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0문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문답한 거 보시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명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첫머리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부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공경심과 신뢰가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의 첫머리에 필요한가 그렇죠? 여기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과 신뢰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1문에서 왜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이 덧붙여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기초 보면은 기도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기도의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기도의 기초이다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기도가 은혜의 수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사정을 기도를 통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신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것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인생에 많은 문제와 고민과 번민이 있어도 결국 그 해결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대상, 어떤 대상을 이렇게 부를 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관계가 드러나고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어떤 이렇게 요양원에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 항상 그 부를 때 이제 부를 때 그 꼭 존칭을 사용하고 꼭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 규칙이. 그리고 왜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내가 어떻게 부르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상대방을 향한 나의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부르면서 아 이게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 이게 그저 이렇게 무슨 주문 같은 그러니까 주기도 문이어서 무슨 주문이냐 주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게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이런 주문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를 불러서 내 것을 나의 사정을 지금 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뜻 없이 그냥 말을 막 늘어놓는 그런 무의미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 대상이 없거나 그 주문을 외우듯이 대상이 없이 또는 무슨 불분명한 존재를 향하여 또는 비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되풀이하거나 주문 같은 걸 외우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이렇게 그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율법 아래로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창세전에 예정된 일입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 피부림을 얻은 것이고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녀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쭉 이제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관련한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쭉 했는데 그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유효한 관계 아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서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데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이것은 언약의 사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은혜 언약 안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은혜 언약이 드러나는 감동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그 스스로 자신이 언약 백성인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언약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감동적인 언약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복된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언약, 은혜 언약이 뭐냐, 구속 언약이 뭐냐, 뭐 다윗 언약부터 시작을 해서 언약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또 신학적으로도 언약이 얼마나 많이 깊게 다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언약에 대한 책이 뭐 어떤 거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언약을 누리는가, 우리가 언약을 누리고 있는가, 그 언약의 그 깊은 의미와 깊은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 언약을 누리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그 누리는 그 출발이며 정말 누리는 그 현장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누리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됨을 누리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계속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누리시기를,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우리가 지금 이 이름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데서 이 공경심과 신뢰가 여기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진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런 이름,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공경심이 또 신뢰가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처럼 갖게 된 이 공경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또 경외심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는 두려움과는 다른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부르면서 우리가 마치 무서워하는 존재로서 부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마음, 또 경외심을 갖고 부릅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갖게 되는 신뢰가 또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라 하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보았는데, 우리 그 큰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내 노력과 정성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기도한 그 정성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앞으로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공로화하는 거죠. 그것 위에서 기도하는가?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해서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믿는 그 믿음도 아니고 또 내 기도를 믿는 그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게 내어주셨고 나를 택하신 분인데 내가 이제 기도하리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어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차치 그런 공로와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기도할 수 없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오히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와 가치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오히려 기도할 수가 없고 오히려 기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아버지로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기에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게 선이 대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계신이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하이델베르크 요리군답성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랬습니다.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제 9절부터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제 5절부터 8절 보시면 다른 기도의 방식이 나오고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한번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여기 기도를 특별히 두 가지를 소개하죠. 하나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제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두 가지가 하는데 하나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절이 외식하는 자, 7절에 보면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언부언하여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신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름으로써 이런 바리새인의 이런 외식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내가 얼마나 종교성이 대단한지 나의 이 경건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불러옴으로써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큰 거리에 서서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이런 바리새인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계시다.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늘에서 계시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의 것으로 내려버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의 것으로 끄집어 내리면서 기도하는 방식은 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전에 이렇게 옛날에 장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물 떠놓고 치성을 드리고서 어떤 대가로서 무엇을 얻는 방식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에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우리 아버지를 의식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지 이제 단순히 어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내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초월의 힘이 필요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이용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처럼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중언부언하면서 그 힘을 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이지 사람을 의식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요.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아서, 선한 아버지로 알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붙여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또 우리에게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자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가 의식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들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곤고를 생각하고 우리의 슬픔을 생각하고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느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그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나의 문제를 펼쳐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 평안을 맛보는가, 언제 기쁨을 맛보는가 하면 내가 이제 오늘 올린 기도 내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그런 확신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할 때입니다.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영혼과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겠구나. 여기에 이제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러니까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오히려 일어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우리 펼쳤으니까요. 26절부터 우리가 2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34절이 이제 개역개정판에서 보시면 내일 일은 예전판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시제처럼. 사실은 이제 본문에 그걸 잘 살렸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네,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을 시청각 교육하셔서 우리 피조물을 들어서 시청각 교육하셔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다 구하고 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깊은 사귐의 교제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 공로와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히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공경심과 신뢰 가운데에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어떤 필요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신뢰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가 고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순간순간 또 날마다 또 우리의 생이 끝날 때에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